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넷째 날 6월 19일 수요일 이른 비와 늦은 비 요엘서 2장 21에서 24절과 사도행전 2장 1에서 4절 41에서 47절을 읽어보라. 1세기에는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으며 그것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기독교를 강력하게 태동시켰다. 하루에 3,000명이 회심했다.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은혜와 이적의 연속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겨우 120명의 신자가 모여 기도했지만 기도는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수천 명의 신자가 삽시간에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심지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예루살렘에서 극심한 박해가 시작되자 제자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갈릴리 전역에 교회가 세워졌다. 회심한 사도 바울은 지중해 전역에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조차 다음과 같은 놀라운 말을 했다. 세상을 뒤집어 엎은 이 사람이 여기에 이르렀다. 초대교회가 성취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증거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당시에 세계라고 알려져 있던 곳까지 도달했다. 이른 비에 대한 요엘의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이 땅의 마지막 추수를 준비하기 위해 더 큰 능력으로 내릴 것이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10장 1절, 호세아 6장 3절, 야고보서 5장 7, 8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될 것이라고 말하는가.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용어는 이스라엘의 수확 주기에서 가져온 것이다.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씨앗을 발아시키는 비였다. 늦은 비는 봄에 내려 추수를 준비하게 하는 비였다. 이것은 복음 선포를 위해 일하는 성령의 역사를 말한다. 복음 사업의 시초에 귀중한 씨앗의 발아를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이른 비를 주신 것처럼 그 사업의 종말에는 늦은 비를 주셔서 추수할 곡식을 무르익게 하실 것이다. 각시대 대쟁투 611 교훈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속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이른비 예언이 오순절에 성취된 것처럼 늦은 비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큰 능력으로 내릴 것이다. 묵상. 이른비 같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성령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습니까? 적용. 이른비 성령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는 늦은비 성령의 역사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습니까? 영감의 교훈입니다. 늦은비의 축복을 구하라. 그리스도인들은 사사로운 의견 충돌을 버리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그분의 축복을 구하게 하라. 그리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시대에 부어주신 성령은 이른비였는데 그 결과는 영광스러웠다. 그러나 늦은 비는 더욱 풍성할 것이다. 시대의 소망 827. 기도하던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간구하기보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대쟁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우리에게 기도하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9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가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 밖에 무리로 물은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그 사람들이 롯에게로 돼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너에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너희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참해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애청자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우리 북녘동포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과 그의 가정을 중심으로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나오는 천사가 롯에게 한 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창세기 19장의 말씀 낭독을 통하여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 19장의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롯 개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를 잃게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아내와 더불어 사랑하는 딸과 사위들을 잃어버리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셋째는 사랑하는 두 딸이 아비에게 치욕스러운 범죄를 하게 되는 슬픈 이야기입니다. 넷째는 이렇게 두 딸의 범죄로 인하여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백성들이 출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하늘 가는 여정의 귀한 시금석을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가슴이 무너지는 슬픈 일들을 겪게 될 소돔성에 왜 롯은 가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가 창세기 13장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이주했을 때 때마침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하여 지금의 이집트 곧 애굽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기근이 끝나자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는 이미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따라 유일하게 가나안으로 이주한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그도 창세기 13장 5절에 보면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아브라함과 롯이 장막을 친 베들은 그 두 사람과 가족들, 가축들이 함께하기에는 장소가 너무 협소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살 형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 사이에 수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아마도 두 사람은 온 땅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산에 올라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을 했습니다. 네가 먼저 살 곳을 선택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아브라함의 미덕을 우린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삼촌, 곧 어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롯보다 더 좋은 땅, 유리한 곳을 선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어린 조카에게 살고 싶은 곳을 먼저 선택하라고 양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이렇게 해서 롯이 먼저 자신의 살 곳을 선택했는데 성경은 그 부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롯은 자신이 보기에 좋은 곳, 자신과 가족들, 가축들이 살기 편한 곳을 선택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소돔성이었습니다. 성경은 소돔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렇다면 소돔이 얼마나 매력적인 곳이길래 롯은 자기보다 어른이자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소돔으로 가겠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당시의 소돔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성경과 연회신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 동산같이 소돔성은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소돔은 요단 계곡의 모든 도시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소돔은 넓은 평야지대에 세워져 생활하기에 편리했습니다. 물이 많았습니다. 화려한 열대식물들, 종려나무, 야자나무, 포도나무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아름다운 꽃들은 1년 내내 화려한 자태와 향기를 내뿜었습니다. 풍성한 곡식과 풀들이 많아서 양떼와 가축들이 온 산과 들, 골짜기를 뒤덮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예술의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해서 재물이 넉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막의 온갖 진주한 보물들이 이곳 소돔성으로 몰려들었습니다. 1년 내내 화려한 잔치와 축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재밌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이곳에 늘어나는 것은 결국 성경의 표현대로 죄, 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이곳을 자신과 가족을 위해 터전으로 삼았습니다. 죄가 물결치고 사람들이 악으로 물든 곳,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곳에 롯은 터전을 삼았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이곳 소돔은 왜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가? 첫째, 이곳 소돔은 지나친 부유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의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부유함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 등장하는 바나바처럼 그의 재산을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복받을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등장하는 우수 땅에 살던 욥은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롯의 삼촌이었던 아브라함도 감히 주변의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거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는 재물을 자신들을 위해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소돔 사람들은 재물이 차고 넘쳤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도와주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힘들게 하는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이 그것들을 보고 그들을 없앴다고 기록했습니다. 소돔이 타락의 길을 걷게 된 이유는 넘치는 재물을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의 게으름이 타락의 길을 걷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게으름은 사람에게 닥칠 수 있는 가장 큰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에는 반드시 악한 습관과 범죄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게으름은 사람의 마음을 악하게 할 뿐 아니라 이해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을 멸망시킬 준비를 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접근할 때 가장 큰 성공을 거둡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있을 때, 전쟁 중에 있을 때는 감히 사탄이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되고 어느 정도 여유를 갖게 되었을 때, 하루는 해가 넘어가는 황혼무렵에 모처럼의 여유를 즐기기 위하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불어오는 시원한 저녁바람을 즐기고 있는데 그의 눈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그 장면은 바로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기다리던 사탄 마귀가 다윗의 음욕을 일으켜 마침내 다윗은 씻을 수도 없는 죄의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게으름. 게으름은 하나님의 백성도 한순간에 쓰러뜨리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 기록하기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지나친 사치입니다. 소돔에는 끊임없는 환락과 주연, 연애와 술취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맑은 정신은 오간되었고 항상 비열한 적용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사람들은 공공연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악을 사랑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마치 짐승처럼 잔인해졌습니다. 그들은 노아의 홍수가 왜 있었는지 알고 있었지만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함, 환락, 주연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려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바벨론 왕은 벨사달이었습니다. 벨사달은 바벨론 왕국을 세운 느부갓네살의 손자로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메대의 왕이었던 다리오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당시 바벨론 제국의 수도는 감히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기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성이었습니다. 거대한 도성에 도성 밖은 해자 곧 물길을 파서 군대들의 접근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벨사살 왕과 귀인들은 날마다 쾌락과 연락에 빠져 잔치를 열었습니다. 밖에는 매대의 군사들이 쳐들어와 있는데 성 안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잔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술과 고기들이 넘쳐나고 건방지게도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도구들에 술을 따라 마시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날 밤 메대의 왕 다리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벨사살은 처참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소돔 성이나 바벨론 제국이나 똑같습니다. 사치와 쾌락, 연락에 빠져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멸망을 가져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소돔 성에 살기로 결정하고 롯이 소돔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타락한 소돔 성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소돔의 마지막이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두려운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애굽의 죽음의 천사가 가까이 다가와도 애굽의 바로 왕이 모르고 버틴 것처럼 소돔성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번영과 향락의 꿈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 성에 마침내 하늘의 천사가 황혼 무렵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행색은 매우 초라했습니다. 누가 와도 그저 지나가는 낙원회였습니다. 하룻밤 무거 가리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소돔성 사람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마지막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천만다행스럽게도 그 늦추해 보이는 나그네들을 영접한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은 낯선 두 사람을 결코 그냥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신분을 알지는 못했지만 그는 습관대로 낯선 두 나그네를 자신의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바로 롯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삼촌 아브라함을 통하여 손님 대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실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손님 대접이 자신의 구원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롯도 소돔성 사람들처럼 낯선 낙원을 그냥 지나쳐 보냈다면 그도 소돔 사람들과 함께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낯선 사람들일지라도 자신의 집에 초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신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낯선 사람에게 문을 닫음으로 하나님의 천사를 쫓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텐데, 그리고 양과 염소를 분별할 텐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들 것입니다. 임금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왔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롯은 자신의 집에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했습니다. 롯이 그 천사들을 얼마나 정중하게 모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애청자 여러분, 처음 보는 낯선 사람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 수 있다는 것,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뼛속까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물든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친절입니다.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이 이런 롯의 정신을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롯은 소돔성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성을 찾아온 천사들을 자신의 집에 모시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을 그들과 함께 보내며 이야기를 나눌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롯의 그 기대감과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성 안의 무법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비루한 깡패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은 가장 비열한 동성연애에 물든 정욕에 불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젊은이, 노인들이 섞인 무리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로 5절.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물은 노소화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너에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그렇습니다. 온 목적은 성을 찾아온 낯선 사람들, 곧 천사들과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상관하겠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섹스하겠다는 것입니다. 동성연애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롯을 밀쳐내고 곧 집안으로 밀어닥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 앞에 롯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롯은 다만 성에 살려고 들어온 이방인일 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롯이 아버지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말, 곧 자신의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제안도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이때 만일 천사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폭도들은 롯의 집안으로 밀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개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폭도들의 눈을 멀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폭도들의 반응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천사들은 롯에게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소돔성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체 없이 소돔성을 떠나야 했습니다. 기막힌 사실이었습니다. 그 즉시 롯은 결혼한 딸들과 사위를 찾아가 호소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것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을 떠나라고 호소했습니다. 애원했습니다. 간청했습니다. 명령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 장인의 호소에 대하여 딸들과 사위들의 반응을 요네시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160쪽. 그러나 그들에게는 롯이 농담하는 사람처럼 생각되었다. 그들은 소위 그의 미신적 공포심을 비웃었다. 그의 딸들은 그들의 남편들의 감화를 받았다. 그들은 그들이 사는 곳에서 매우 부유하였다. 그들은 위험에 대한 아무 증거도 볼 수 없었다. 모든 것은 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들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였으며 아름다운 소돔이 멸망당하리라는 가능성을 믿을 수 없었다. 그렇습니다.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들은 롯의 딸들과 사위들이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여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떤 장면이 생각나십니까?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입니다. 노아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별을 전했습니다. 이 땅에 홍수가 있어 물로 멸망할 것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노아의 이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처참하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직 노아의 가족 외에는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의 딸들과 사위들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 곧 그들이 노아 당시의 사람들과 똑같은 반응을 본 이유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돔 성 안에 막대한 재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소돔 성에 내릴 재앙의 어떤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노아의 홍수 당시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기 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 만큼 아무런 징조가 없었던 것처럼 소돔 성에도 멸망의 어떤 징조도 없었습니다. 롯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딸들마저도 아버지 이야기를 무시했습니다. 롯은 그렇게 빈손으로 비참하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할 수 없이 롯은 아내와 남아있는 두 딸들을 데리고 소돔성을 떠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심각한 문제가 욥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하는 아내가 소돔성을 떠나기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회신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의 몇 자녀들은 소돔에 밀착되어 있었으며 아내는 그들을 두고 떠나기를 거절하였다. 그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자들을 두고 떠난다는 생각은 그에게 견딜 수 없는 것처럼 보였다. 호화스러운 집과 한평생의 노력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버리고 빈털터리의 방랑자로 떠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슬픔으로 넋을 잃은 그는 떠나기 싫은 생각으로 머뭇거렸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아니었더라면 그들은 모두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을 것이다. 하늘의 사자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딸들의 손을 잡아 그들을 그 도시에서 이끌어내었다. 딸들에 대한 염려, 남아있는 재물이 롯의 아내를 소돔성에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롯은 지체하고 망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일 천사가 그들을 강제로 끌어내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은 만일 롯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과감한 결단을 통해서 성을 나갔더라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연회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조화 선지자 161쪽 만일 롯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천사들의 경고를 순종하여 간청이나 항의의 말 한마디도 없이 부지런히 산으로 도망하였더라면 그의 아내도 무사히 피난하였을 것이요. 그의 모본의 가마력은 그 여자의 운명을 결정지은 죄에서 그녀를 구원해 내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머뭇거림과 지체가 그 여자로 하나님의 경고를 경시하게 하였다. 그 여자의 몸은 들에 나와 있으면서도 마음은 소돔에 달라붙어 있었으므로 그것과 함께 멸망하였다. 그렇습니다. 롯이 과감하게 아내와 남은 딸들의 손을 붙잡고 소돔성을 나왔더라면 그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의 딸들과 사위들처럼 농담으로 여기는 일들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롯처럼 이것저것 핑계하며 망설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조화 선지자 165쪽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구주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죄보다 더 큰 죄가 있다고 선언하신다. 죄인들을 회개하도록 부르시는 복음의 초청을 듣고도 이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자들은 시딤 골짜기의 주민보다도 하나님 앞에 죄가 더 크다. 또한 그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노라 공언하면서도 그들의 품성과 일상생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구세주의 경고에 비추어 보면 소돔의 운명은 공공연하게 죄를 범하는 자들뿐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빛과 특권을 무시하는 모든 자들에게 대한 엄숙한 훈계이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하여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세상이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경고에 충실 따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상의 오솔길의 유병숙입니다. 이 시간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 G. 화이트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함. 무식한 자를 가르치고 악행만 배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개조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이들을 그대에게 맡기셨다. 그들은 허름한 보자기에 쌓인 축복의 선물이다. 일전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집 없는 아이들에게 가정을 제공하는 일로 시험을 받는 것을 보았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반대와 핍박 때문에 신자들은 집에서 쫓겨날 것이고 집을 가진 자들은 집 없는 자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줄 의무가 있다. 최근에 나는 하나님께서 소위 믿는 백성들을 특별히 이 문제로 시험하실 것을 보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는데 그분의 빈곤으로 우리가 부하게 되도록 하신 것이다. 그분은 이 세상에서 더 나은 나라, 하늘나라를 찾는 순례자들과 나그네들을 위하여 집을 마련하시기 위해 희생을 치르셨다. 그 은혜의 백성인 우리가, 불멸의 유업을 기대하는 우리가, 집 없는 자들과 영세민들을 집에 들이는 일을 거절한다든지 꺼려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들이 나그네가 찾아올 때에 집안 사람들과 모르는 사이라고 문전 박대해도 되겠는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는 사도의 명령이 오늘날에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말인가? 나는 우리 백성들이 이기심을 나타내는 것 때문에 날마다 고통을 당한다. 필요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보호가 놀랄 정도로 결핍되어 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앞길에 축복을 감추어 두셨는데 어떤 이들은 그것 때문에 향락이 달아날까 두려워 건드리지도 못한다. 천사들은 우리가 선행할 기회를 이용하는지를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남들을 축복하면 그들이 우리를 축복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르게 만드셨다. 어떤 이는 가난하고 혹은 부하고 혹은 고통을 당하고 그래서 모두가 품성을 개발하도록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기에 가난한 자들을 우리 중에 두셨다.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입증받고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개발시키도록 하셨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자기 마음속으로 초청해 드리지 않으려는 핑계들을 많이 들었다. 우리 집에 준비한 것이 없는데 음식 장만해 놓은 것도 없고 그러니 저분들을 다른 곳으로 가시도록 하지. 그리고 그곳에서 대접이 필요한 사람들을 맞아들이지 않기 위한 다른 구실들이 나올 수도 있다. 그리하여 방문객들은 크게 섭섭함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형제 자매들의 대접에 관해서 불쾌한 감정을 지니고 떠나간다.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자매여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모방하여 이웃집에 가서 말하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빌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우리에게는 양식이 없다는 것이 구하는 자를 박대할 구실이 되라는 증거가 없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갔을 때 그녀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함께 작은 떡을 나누어 먹었다.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셨으며 그분의 종을 위하여 집을 제공하고 떡을 함께 나누는 일을 통하여 그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고 그녀와 그 아들은 살아남을 수 있게 되었다. 그들이 이 일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많은 경우에서 증명될 것이다. 어떤 이들은 허약한 것을 핑계한다. 그들은 힘이 있다면 할 것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도 오랫동안 자신을 가둔 채로 지냈고 자기 연민에 빠져 있으며 당하는 고통과 시련과 아픔에 대해 너무 말을 많이 하며 그것이 그들의 현대 진리가 되었다. 남들이 더 동정과 조력을 받을 입장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신만을 생각한다. 허약한 건강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대여, 치료제가 있다. 벗은 자를 입히며 쫓겨난 자를 그대의 집으로 드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선을 행하는 것은 훌륭한 치료제이다. 이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초청을 받았다. 그분께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마른 곳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만족함을 얻을 것이며 그들은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형제 자매들이여 깨어라.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런저런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가련한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과 알고 지내라.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말라. 오늘은 그리스도인이 갖추어야 할 개인적 경건에 관한 말씀이 담긴 엘렌지 화이처 교회 증언 2권을 함께 명상해 보았습니다. 명상의 오솔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비한 자연에서 몇 가지 주제를 골라 소개해드리는 아름다운 세계 시간. 저는 진행의 송은영입니다. 수면은 24시간마다 반복하면서 몸을 회복시키는 처방전입니다. 잠은 학습하고 기억하고 논리적 판단과 선택을 하는 능력 등 뇌의 다양한 기능들에 활기를 불어넣습니다. 또한 감정 뇌 회로를 재조정하여 다음날 냉철한 정신으로 사회적, 심리적 도전 과제들을 헤쳐나가게 합니다. 잠은 편안하게 하는 신경화학 물질에 뇌를 푹 담금으로 고통스러운 기억을 누그러뜨리고 면역계의 병기고를 다시 채워주어 악성 종양에 맞서 싸우고 감염을 막고 온갖 질병 요인들을 물리치는 일을 돕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액을 타고 도는 인슐린과 당의 균형을 미세하게 조정함으로 몸의 대사 상태를 복구합니다. 그리고 무분별한 충동보다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게 하여 체중 조절에도 좋습니다. 영양 측면에서는 건강의 출발점이 되는 장내 미생물들이 번성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어 건강한 심장 상태를 유지함으로 심혈 관계의 건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잠은 망각을 통해 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다 보존하고 필요 없는 것을 삭제함으로 기억을 쉽게 떠올리게 합니다. 예닐곱 시간의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계가 손상되고 암 발병률이 두 배로 증가하며 알츠하이머병을 유발하고 혈당 수치 교란으로 당뇨병 전 단계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관상동맥의 막힘과 허약으로 심혈관 질환과 뇌졸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울, 불안, 자살을 비롯한 모든 주요 정신질환 증상도 심해집니다. 그래서 수면 시간이 줄어든 나라들에서는 정신질환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잠이 모자르면 포만감을 알리는 호르몬이 억제되고 허기를 느끼는 호르몬의 농도가 증가하여 식욕이 치솟습니다. 배가 불러도 더 먹고 싶어져 체중이 증가하고 살을 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체중이 줄어도 대부분 지방이 아니라 지방을 제외한 부위의 체중이 빠져나가게 합니다. 결국 잠이 짧아질수록 수명도 짧아진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로 중년의 희귀 유전 장애를 앓는 진행형 불면증 환자는 12개월에서 18개월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현재 졸음 운전으로 인한 사고율은 음주와 약물 사고율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잠의 패턴으로 볼 때 전 세계 인구의 40%는 아침형, 다른 말로 종달새형이며 30%는 저녁형 또는 올빼미형입니다. 나머지는 아침형과 저녁형 중간 어디인가이며 대부분이 약간 저녁형에 속합니다. 저녁형은 아침에 깨어 있어도 신체가 잠자는 것과 비슷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눈 바로 위에 위치한 뇌의 사령부 전전두엽 피질이라는 영역이 오프라인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올빼미형은 할 수 없이 일찍 일어나니 오전에 성과가 낮고 밤에도 늦게 자야 하므로 건강 문제에 시달릴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사회는 올빼미형을 게으르다 말하며 부당하게 대하는 경향이 있는데 융통성 있는 업무 일정표가 필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기업들을 조사했더니 수면 부족이 연간 직원 1인당 거의 $2,000의 생산성 감소를 가져온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잠이 모자르면 업무 처리 속도가 느려지며 덜 생산적이고 동기부여가 덜 되고 덜 창의적이고 덜 행복하며 더 게으를 뿐 아니라 쉽게 일을 처리하기 위해 비윤리적인 모습까지 보여 졸린 직원은 팀의 일원으로 함께하기에 적합하지 않음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자가 잠을 제대로 못 잔 다음 날에는 직원들을 효과적으로 지도하지 못해 생산성의 감소를 초래했습니다. 요즘은 이런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업무 관행을 바꾸는 선견지명 있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나이키와 구글은 업무 일정을 더 유연하게 함으로써 직원들이 올빼미형인지 종달새형인지에 맞추어서 업무 시간을 조정할 수 있게 합니다. 더 앞서가는 기업들은 아예 직원들이 직장에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허용할 만치 매우 급진적으로 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건강한 수면을 위한 비결을 12가지쯤 제시해 볼 수 있는데요. 우선 수면 시간표를 지켜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게 합니다. 잠은 나중에 몰아서 잔다고 완전히 보충되지 않습니다. 또한 매일같이 적어도 30분 이상 운동을 하려고 애쓰되 잠자기 2, 3시간 이전까지는 운동을 끝내도록 합니다. 카페인과 니코틴은 절대적으로 피하여 수면에 방해를 받지 않게 하고 잠자러 가기 전에 알코올 함유 음료 역시 피해야 합니다. 물론 밤에는 가급적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게 하거나 설치게 하는 약을 피합니다. 흔히 처방되는 심장약과 혈압약, 천식약뿐만 아니라 기침, 감기, 알레르기에 쓰이는 비처방약과 허브도 수면 패턴을 교란할 수 있습니다. 잠을 자는 데 문제가 있다면 의사나 약사에게 자신이 먹는 약 중에서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것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다면 복용 시간을 낮이나 이른 저녁으로 바꾸도록 합니다. 낮에 잠을 자면 밤에 자고 싶은 생각이 덜 듭니다. 오후 3시 이후에는 낮잠을 자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낮잠은 부족한 잠을 보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오후 늦게 낮잠을 자면 밤에 잠들기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긴장을 풀어줍니다. 의도적으로 긴장을 풀 시간조차 없을 만큼 일정을 지나치게 많이 만들지 않고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듣는 등의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잠자리 습관의 일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잠자러 가기 전에 뜨거운 물에 목욕을 하면 긴장을 풀고 느긋하게 만들어 더 쉽게 잠들 수 있고 욕조에서 나온 뒤 체온이 떨어지면 졸음이 잘 오게 됩니다. 침실은 어둡고 차갑게 하며 침실에서 전자기기는 치우도록 합니다. 소음과 밝은 빛, 불편한 침대, 따뜻한 온도 등 잠을 방해할 만한 것들은 침실에서 없애고 침실 온도를 서늘하게 유지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과 휴대전화, 컴퓨터 같은 것들이 침실에 있으면 주위가 산만해져서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됩니다. 편안한 매트리스와 베개는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불면증이 있는 사람은 시계를 계속 쳐다보곤 하는데 잠 자려고 시도할 때 시간에 신경을 쓰지 않도록 시계 문자판을 보이지 않는 쪽으로 돌려놓습니다. 또한 햇빛은 하루 수면 패턴을 조절하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매일 적어도 30분 동안 실외에서 자연광을 받도록 노력하되 가능하다면 햇빛을 받으면서 일어나거나 아침에 밝은 빛을 접합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잠드는 데 문제가 있다면 아침 햇빛을 1시간 동안 접하고 잠자리에 가기 전에 조명을 다 끄라고 권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똥말똥 잠이 오지 않는다면 잠자리에 누워있지 말고 일어납니다. 누웠는데 20분 넘게 잠이 안 오거나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일어나서 졸음이 올 때까지 긴장을 풀어주는 활동을 합니다. 잠을 못 잘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잠들기 더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모든 짐을 맡기시고 매일 저녁 숙면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세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께서 늘 계시는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